좋아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회원에 대해 이야기했죠. 맞나요? 지역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회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맞나요? 1고린도전서 15장에 명확히 나와 있듯이요. 네. 네. 카렌. B. 네, 맞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을 긴장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 하나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질문은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본질적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대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를 성도의 모임과 완성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죠? 우리는 사람들이 전도되어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품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신자들이 성화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 구별된 모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성도의 모임과 완성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맞죠? 때때로 그것은 은혜의 보통 수단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맞죠? 알아요, 세상에. 사람마다 다르게 의미할 수 있죠. 은혜의 보통 수단은 문자 메시지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되찾고 있는 거죠. 맞죠? 여기 작은 상징이 있습니다. 아시죠? 옛날 U2 노래처럼. 여기 찰스 맨슨이 비틀즈에게서 훔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은혜의 보통 수단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사역, 기도의 사역, 그리고 성례의 사역입니다. 지난 몇주 동안 보았듯이 우리는 읽고 설교된 말씀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한 수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성례, 성찬과 세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 이 회원권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참여하는 이 사명을 창출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에서 이것은 모든 것이 맥락에서 또는 맥락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적 교제, 관계적 교제.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도행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번이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행위 2장. 이제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오순절이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위대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부어집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작은 불의 혀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온 예수의 이 국제적인 모임이 예루살렘의 축제를 위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일어나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방언이 아니라 실제 다른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게 뭐지?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의 언어로 선포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설교에 대한 위대한 반응을 3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그 설교는 구약에서 나온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가져오는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전파된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말로 그가 증언하며 그들을 계속 권면하여 말했습니다. 이 비뚤어진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그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날 약 3천 명의 영혼이 더해졌습니다. 와, 정말로 결실이 많은 설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죠? 자, 이제 당신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건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이 그 질문에 답합니다.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성경에 많은 예가 있죠? 그렇죠? 그들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빵을 나누는 것에 전념했는데 이는 우리 함께 모여서 먹자,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까라는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례적 역동성도 있었는데 예배가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주의 만찬은 예배의 일환인 교제 식사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에 전념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제에 전념했습니다. 그거 참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 단어는 여러분이 익숙할 수도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때로 영어 사역에서 그리스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죠. 여기서 그리스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팔루파. 아니요. 찰루파. 팔루파. 아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단어를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코이노니아라는 이름의 대학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용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떠올리나요?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인가요? 교제와 연관 짓는 경향이 있나요? 교제실, 맞죠? 그리고 거의 모든 교회의 교제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곤 하나요? 먹죠. 그렇죠?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교제란 무엇인가? 교제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리고 먹는 것과 같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아닙니다. 교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그 개념에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성경적 교제의 개념은 단순히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흥미로운 점은 그리스어 단어를 살펴보고 그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과 연구를 보면 그 단어는 정말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함께 번개를 매다.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흥미로운 점은 다양한 고대 그리스 문학을 살펴보면 코이노니아를 가진 다양한 그룹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전투를 벌이는 군인들은 코이노니아를 가졌다고 할수 있죠. 그렇죠? 거대한 구조물을. 함께 건설하는 건축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코이노니아를 가졌다고 할수 있죠. 그렇죠?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 함께 음모를 꾸미는 도둑들도 코이노니아.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라는 관계적 연결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렇죠? 흥미로운 점은 때때로 이 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대개 다른 방식으로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로 넘어가면 빌립보서 1장에서 또 다른 예를 볼수 있습니다. 누군가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우물 하나 1절. 사실 문맥을 위해 3절, 4절, 5절을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 용어가 해석됩니다. 파트너십으로 번역되죠. 맞나요? 무엇에 대한 파트너십인가요? 복음에 대한 파트너십입니다. 같은 그리스어 단어죠. 맞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파트너십에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맞나요? 무엇에 대한 파트너십인가요? 복음에 대한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도 제가 저를 아신다면 아, 당신은 항상 이런 참조를 좋아한다고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뭐 영어 번역은 맞나요? 이야기? 나 이야기 속에서 그 단어에 교제라는 단어로 이는 그리스어 코이노니아의 개념을 어느 정도 포착합니다.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 톨킨 맞나요? 반지의 제왕의 교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홉 명의 사람들이 이봐 나 스파게티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스파게티 좋아하잖아. 우리 같이 놀아야겠어 맞나요? 아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였고 세계의 구원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서로 결속했습니다. 맞나요? 그런 종류의 톨킨이 반지의 제왕의 교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적인 코이노니아의 개념 맞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맞나요? 우리가 교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파트너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것이 흥미로운 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부분은 복음이 단지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맞나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 그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복음에서의 파트너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제 생각에 그 일부는 복음이 단지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 그게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복음은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믿는 대로 복음은 우리를 사명으로 보내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업을 가질 것이며 특히 우리 교회의 땅끝까지의 해외 선교에 대한 헌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자도를 부르는 부름, 즉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는 것은 구원하고 성화시키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복음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성도의 모임과 완성을 위해 우리의 삶을 함께 묶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복음은 단지 내가 믿고 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원한 운명이 해결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시민 여러분 맞죠? 사실은 아니요. 이것을 믿고 나서 이제 복음을 위한 목적을 위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보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가지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신자들의 삶에서 복음이 작용하고 제자 훈련과 공부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진리가 이 우리를 사명에 두게 하면서도 공동체적인 역동성을 가진다는 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나는 복음을 믿는다. 그래서 저는 사명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음을 믿으면서 저는 묶여 있습니다. 다른 신자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있을 수 있도록 뭐 맞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와 같은 함께 묶여 있는 것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멋질 것입니다. 그냥 중립상태로 언덕을 내려가는 것처럼 일어난다면 말이죠. 와! 예. 맞죠?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제는 와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실제로 무엇이 있나요?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그들의 교제와 연결된 동사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그것에 헌신했죠. 맞죠?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요. 거기에 대한 헌신, 즉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합니다. 사도들은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고 교회는 그것을 듣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성찬 교제에서 빵을 나누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이는 것에 헌신하고 노력했습니다.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죠. 맞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무엇을 발견하나요? 차이점들. 맞죠? 때로는 단순한 차이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발견하기도 하죠. 맞죠? 그것은 함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그것은 당신의 죄를 자극하여 당신이 죄에 대해 죄스럽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게 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어요? 차라리 예수님께만 헌신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 받은처럼 말이죠. 제가 죄인과 BA와 함께 예수님께 헌신해야 하나요? 앤디와도 함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 서로 교제에 헌신해야 하나요? 답은?
네.
네. 네. 그래서 흥미로운 이 점은? 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신약 전체가 가정하는 것은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 즉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모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틀럭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복음이 없는 교회에 가서도 이 교회에서 무엇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공통적인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을 좋아합니다. 공동체. 맞죠? 정말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이고 목적 있는 교제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동반자는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에서의 동반자입니다. 맞죠?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마스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은 코이노니아를 가졌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정말 헌신적으로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 코이노니아는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죽음과 파괴로 이어지는 코이노니아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체만으로는 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성경의 내용에만 집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교회에 정말로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당신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실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설교를 듣고 나면 더 나은 4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은 복음 내용을 얻고 있습니다. 그게 요점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다른 신자들과의 협력으로 이끌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표현되는 방법 중 하나는 당신에게 흥미로운 평생 업적 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올려다 보거나 시작하세요. 읽기 시작하고 강조 표시하세요. 신약 성경에서, 특히 서신서에서, 특히 서신에서 서로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그 구절 앞에는 어떤 동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세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것들, 잠깐만요. 서로라는 구절이 있는 구절을 거의 기억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네, 그건 어디에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좋아요. 맞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는 서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좋아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딘가에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서로 용서하세요. 당신이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서로 용서하세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세요. 맞죠? 흥미로운 점은 신약 성경에서 서로라는 구문이 100번 이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사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당신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세 인격이 관계 속에 계십니다. 하나로 본질적으로 기독교인의 삶의 많은 부분, 거의 모든 덕목들이 관계적 덕목들이죠. 맞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무언가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맞죠? 은혜를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경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죠? 누군가가 어떻게 할 때?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 때. 맞죠? 용서는 마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진정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당신이 용서할 때,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코이노니아, 교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인정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와의 코이노니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함께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원이 되고 실제 교회에 참여하여 실제 장로들에 의해 목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삶은 추상적으로 완전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은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거의 서로를 동사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빈칸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묶여 있어서 이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면서 우리는 그 복음을 함께 세상에 전합니다. 그들이 그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게 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남은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 특히 우리가 애틀랜타라고 부르는 재미있는 도시에서 사는 것에 대해. 그렇죠? 세계 역사에서 때, 와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것이 아마도 대부분의 인류 역사일 것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인류 역사에서 이 이상한 시간과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개인적으로 우리로부터 여러 층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 중 누구도 실제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당신이 쇼핑하는 퍼블릭스나 케이로겔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같은 퍼블릭스에 몇 번이나 가서 지난번에 봤던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고 하겠죠. 맞나요? 작은 커뮤니티에 퍼블릭스에 있지 않는 한 안녕 조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요. 안녕 지미? 안녕 조니? 매번 같은 퍼블릭스에 갈 때마다 여기서 이틀 연속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 중 아무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여기서 3주 이상 일하는 사람이 있나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고백해야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압도적인 대다수를, 즉 압도적인 대다수의 우리 동네 사람들을요. 맞아요. 특히 실제 이름과 성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그 큰 멋진 흰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저는 그 개의 이름을 알아요. 그 개를 볼 때마다 어때 저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큰 거대한 짐승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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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전혀 모르겠어요. 맞죠? 그리고 있잖아요. 만약 그가 내일 저스와 함께 그리스로 이사 간다면 제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래 그 개를 한동안 못 봤네 라고 생각하겠죠. 맞죠? 그렇죠? 그게 바로 현대 생활의 현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중 몇 명이나 일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리에 살고 있나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맞죠? 누군가가 내 직장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 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그 질문에 손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도시에서는 아니죠. 맞죠? 그리고 대부분의 큰 미국 도시에서도 아니죠. 맞죠? 여기서 제 말은 장로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여러분 중 몇 분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주에 이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연히 마주칠 수 있을까요? 라고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애틀랜타는 약간 동네 중심적인 교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버지니아 하이랜드 같은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가 자신에 대한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애틀랜타의 대부분 지역은 매우 교회적이고 확장된 도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맞아요. 그들은 한 장소에 산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일합니다. 종종 그들은 완전히 다른 장소의 교회에 갑니다. 종종 그들의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학교에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공동체 집단과 함께 살고 일하고 교회에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마도 당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당신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사람들 중 누구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 누군가 와서 내 이웃의 97%의 사람들을 교체한다면 내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제 부끄러움이죠.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 도시, 이 마을,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와 웨스트민스터는 같은 크기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요일 아침에 교회로 걸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달걀을 빌리거나 달걀을 사러 갔을 때 퍼블릭스에서 서로 마주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게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신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 다른 교회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애틀랜타에서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아, 애틀랜타는 어렵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분 안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몇 가지 방법을 아주 실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첫 번째, 주일 예배. 맞죠? 이 공동체에서 코이노니아를 가지려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일은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삶에서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야 합니다. 출석표의 금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교회에 갔으니 나는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프로그램이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충실한 교회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그것이 우리가 하는 중심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 할 일이 더 없을 때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 전날 밤에 너무 피곤하지 않는 한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 삶의 리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의 읽기와 설교,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연결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가장 깊은 형태의 동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은 이 수업에 매우 꾸준히 참석해 오셨습니다. 때때로 아플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다른 도시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고 주말에 자주 자리를 비우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삶의 일반적인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삶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갑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에 여기에 있는 것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저녁에 주일 예배를 고려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맞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말 좋습니다. 맞죠? 에런 메스너가 아닌 훌륭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다른 이유는 더 작은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립니다. 저는 여기서의 예배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여름에. 왜냐하면 날이 밝고 아이들이 들판에서 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하고 다음날 학교가 없어서 가족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 모두가 아, 엄마라고 하죠. 맞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신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다시 교제실을 교제실로 되돌리면 매일 오후 5시에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5시에서 6시 사이에 오시면 됩니다. 음식이 있죠. 맞죠? 우리는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1인당 $9, 가족 최대 $20입니다. 우리 가족이 7명으로 오면 우후! 라고 하죠. 맞죠? 믿어주세요. 그 식사로 큰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것은 훌륭한 기회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일부는 주일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러분 모두요. 그리고 때때로 이 수업 전에 주일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종종 여러분이 새로 오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참여한 첫 번째 주일학교 수업이죠. 맞나요? 수업이 끝나면 계속해서 주일학교 수업에 참여하시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칼튼 윈, 우리는 훌륭한 수업이 많지만 그는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입니다. 해당 국가의 교수들. 그가 여기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주 일요일 그는 신학 주일학교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 수업에 갈 수 없고 여기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 요점을 이해하시죠. 그리고 라이언 베일리 맞죠? 라이언 베일리는 우리 장로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며 관계의 원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주 일요일 여기서 주일학교를 가르칩니다. 정말 훌륭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정말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52불계의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몇 가지가 훌륭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작은 그룹의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매주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수요일 밤입니다. 수요일 밤, 맞죠? 네, 수요일 밤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멀리 삽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 이것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주일 예배에 너무 바쁘다고 말한다면 목회적으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다른 것들 주일학교를 할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미 여기 와 있으니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수요일 밤은 이해합니다. 그렇죠? 수요일 밤에 여기 오려고 노력하고 교통체증과 싸우는 것 미친 소리죠. 그렇죠? 하지만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식사를 합니다. 그렇죠?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같은 가격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함께 노래하고 나누어져서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하고 아이들은 아래층으로 갑니다. 저는 실제로 5, 6, 7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6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청소년 그룹이 있습니다. 매주 모이는 스페인어 성경 공부 모임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온 많은 아주 친절한 여성분들과 함께 노르마가 그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하신다면 거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성인 교육이 있습니다. 맞죠? 때때로 제가 하고 지금은 러시가 종교 개혁에 관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흥미로운 것들이 있죠. 맞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어울리고 사람들은 어울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다른 것은 우리가 소그룹 네트워크 또는 우리가 COGS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OGS는 한 달에 두번 모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여기에서 만납니다. 때때로 그들은 사람들의 집에서 만납니다. 그것은 COG에 따라 다릅니다. 맞죠? 그리고 약간 다르지만 대체로 이웃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을 모으고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COG는 디케이터에서 만납니다. 그것은 마다라나스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격주로 만납니다. 기도, 교제,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설교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들을 모여서 말합니다. 아론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의미했나요?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요?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삶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리고 그것은 더 확장된 적용과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룹은 정말 멋져요. 마다라나스, 저는 그들이 COG를 주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해준 것, 그들이 만든 연결이 정말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소그룹, 여성 성경 공부 모임, 남성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적 위치에 따라 만나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매일 아침, 아니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모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른 아침에 만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몇 블록 이내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것이 잘 작동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정말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코빗 동안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맞아요.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소그룹과 커뮤니티 그룹, 커뮤니티 아울리치 그룹의 전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촉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주 큰 범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를 지나면 이것들이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결될 수 있는 훌륭한 방법 중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새로운 젊은 성인 사역, 젊은 직장인 모임이 있으며 격주 목요일마다 모입니다. 제인, 그 모임에 가본 적 있나요? 오우. 제인, 그게 큰 준비였죠, 맞죠?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말하려고 했죠? 오, 네, 그것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시작된 그룹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다른 것은 이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하나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 집을 열수 있어요.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목록을 주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화해서 초대할게요. 우리는 우리 집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죠. 신학에 대해 한 시간 강의를 할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설교를 듣고 메모를 하고 그런 다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오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을 주최하고 싶거나 그룹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것은 진행 중인 작업과 같아요. 항상 유연하게. 그래서 교회에 연락해서 제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좋아요. 그 연결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조지아텍 캠퍼스에서 남성 성경 공부가 있나요? 물어봐 주셔서 기뻐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전부 대학생들이군요? 아니요. 조지아텍에서 일하는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교수님들, 직원들, 건설업자들이 모두 이 남성 성경 공부에 모이고 거기에 학생도 한명 끼어 있어요. 그렇죠? 아, 몰랐어요. 저는 조지아텍에서 일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곳에서 일해요. 아마도 저는 아니요.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옵션과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기회가 없어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봉사 사역, 봉사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 제 조수인 마가렛은 가르쳐 왔어요. 거의 15년 동안 매주 월요일 밤에 중급 ESL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걸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렇죠? ESL 사역에 자원봉사하고 싶으세요? 좋아요. 많은 기회가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으세요? 주일학교 수요일 밤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과도 연결되죠. 연결이 됩니다. 알다시피 이렇게 시작해서 관계를 쌓아가죠. 청소년 그룹에 자원봉사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특별히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남성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그룹에는 훌륭한 남성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남학생들. 우리는 네,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학생들이 부족하죠. 작은 그룹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젊은 여성들. 수요일 밤에 중학생 여자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해요, 그렇죠? 그 역할로 봉사를 시작합니다. 서로 함께 봉사합니다. 서로와 코이노니아를 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목록은 아니지만 우리 시대의 이 아이디어에 헌신한다는 것은 보통은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을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방법에 실질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가 촉매제가 되지만 그 다음에는 주님의 뜻이라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많은 특별한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칠리 요리 대회를 위해 수백 명이 필드에 모였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시도해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보자고요. 그렇죠? 다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멋졌으니까요. 그렇죠?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점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16가지 일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챔피언이 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하지만 교회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면 저는 100번 중 100번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호 배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서로와의 교제에 대한 사랑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와, 나는 예배에 가고 싶어. 왜냐하면 예배에 가지 않으면 분명히 그것은 큰 기회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 거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실에서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그리고 병원에서 나올 때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렇지 않죠. 맞나요? 우리가 그런 수준의 AI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앉아주지 않죠. 맞나요? 그리고 정말 슬프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상담사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죠. 맞나요? 하지만 때로는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친구가 필요합니다. 맞나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맞나요? 그래서 그것은 의도적인 헌신을 통해 길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의 삶의 일부로서 점점 더 그렇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가질 때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죠?